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0월 첫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군이 인력 부족 문제로 인력 채용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합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따라 일부 국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한제국공관이 미국 내 한국 건물로는 최초로 미 국가 사적지로 등재됐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점점 더 과열되는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언사와 각기 다른 이란 접근 방식을 주제로 다뤄봅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6화 준비되어 있고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여성 항공기 조종의 선구자 제키 코크란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군 인공지능. 미 육군이 모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10년 넘게 이어져온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후보자 목록을 생성합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AI 도구는 3천만 개의 지원자 파일을 분석하고 1,700개의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채용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선별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낮은 성공률을 보이던 전화 걸기 방식이 아닌 입대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와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일명 리크루트 360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현재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시험 중인데요. 시행 두 달 만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육군 채용 사령부 사령관인 조니 데이비스 소장은 이 프로그램이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며 이제 무작위 전화 걸기 대신 입대 의향이 있는 후보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해 미 육군 크리스틴 워머스 장관은 올해 모병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년간 2만 7천 명 이상의 지원병이 프로그램을 마친 미래 군인 준비 코스의 성공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육군이 군대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는데요. 체력이나 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입대 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원자들은 정식으로 입대할 자격을 얻게 되죠. 육군 마케팅 담당자인 앤트워네트 간트 준장은 공식 채용 웹사이트인 goarmy.com의 기능을 개선해 사용자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실시간 채팅, 질문 제출, 전화 상담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육군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9세에서 28세 사이의 구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병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 신병 연령은 22세로 높아졌습니다. 육군은 2028년까지 19세에서 28세 사이 연령대의 신병 비중을 33%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데이비스 소장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육군은 2024년도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경 변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일부 국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두 나라의 국경을 표시하던 빙하가 녹아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변경될 국경은 알프스의 최고 봉 중 하나이자 인기 스키 관광지인 체르마트를 내려다보는 마터호른산 아래에 위치합니다. 국경은 고정된 것이라는 게 통념이지만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국경의 상당 부분이 빙하와 눈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의해 정의되죠. 스위스 정부는 빙하가 녹으면서 자연 경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국경을 재정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국경 조정은 2023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지난주에 이를 공식 승인했고요. 이탈리아 정부가 승인하면 새 국경에 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인데요. 특히 온난화가 유럽의 빙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2022년 스위스의 빙하는 전체 부피의 6%가 녹아 없어졌고 지난해에는 4%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형 불안정, 산사태와 붕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경고하는데요. 2022년에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빙하 붕괴로 1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죠. 또 빙하가 녹으면서 오래전 실종된 산악인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빙하는 필수적인 물 공급의 원천인데요. 빙하가 소실되면서 폭염 시 물 부족 현상을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국경 변화를 빙하 소실의 작은 부작용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만큼 지구온난화의 엄청난 영향, 세상의 변화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국가사적지가 된 대한제국공사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역사를 상징하는 박물관으로 자리했던 대한제국공사관이 최근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등재됐습니다. 백악관에서 1.5km 떨어져 있는 대한제국공사관에 지난달 30일 내무부 명의의 인증 동판이 걸렸고요. 명판 제막식에 참석한 미 국립공원 청장은 미한 관계의 유서 깊은 역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목격한 현장으로 미국의 국가 사적지에 등재될 가치가 높다며 축하했습니다. 대한제국공사관은 그 역사적 가치만큼이나 굴곡의 역사를 거쳐 미국의 국가 사적지가 된 사연도 눈길을 끕니다.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은 1877년에 개인 저택으로 세워졌는데요. 1889년부터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뺏길 때까지 16년 동안 조선과 대한제국의 제외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단돈 5달러에 한나라의 외교공관을 강제로 매입한 일본은 몇 년 뒤 이 건물을 개인에게 되팔았는데 이후 군인 휴양시설이나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던 미국 현지 한국계 이민자들이 건물 매입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섰고 한국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이 협력해 미국과 한국의 외교 역사를 상징하는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노력을 알렸습니다. 워싱턴 DC 로건 역사지구에 자리한 빨간 벽돌 외벽에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의 옛 대한제국공사관은 5년간의 복원 공사를 거쳐 지난 2018년 그 이름이 되살린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워싱턴 DC에 있었던 외교 공관 중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로 평가받은 옛 대한제국공사관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와 워싱턴 DC 정부가 보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국 국가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더해졌습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30일에 나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유엔 안보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잔혹한 정복전쟁을 규탄하고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택 에너지망 항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와 포탄, 장비, 또 기타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어디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까?
예,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을 마무리하면서 27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주요국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유엔 총회는 지난 24일부터 지난달 24일부터 각국 정상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진행됐고요. 유엔은 여러 나라 정상급, 장관급 인사가 모이는 이 기간을 고위급 주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미한일 3국의 사무국 설립 등 제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관련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유엔에서 또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뉴욕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 8월 27일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고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관련 기사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군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국군의 날을 맞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오직 권력 세습만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 전략 무기들이 선을 보였다고 하던데 네. 어떤 무기들이 등장했나요?
자, 먼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서 원통형 발사관이 얹혀진 형태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직 보복 수단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자, 미군 측에선 행사에 참여한 무기 체계가 없었습니까?
미 공군에서는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행사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이 전략 폭격기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은 처음인데요. 핵무기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최대 57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서 다른 미군의 전략 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자, 계속해서 2일 보도된 내용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했군요.
네. 블링컨 장관은 1일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이들 수정주의 세력은 통치 형태, 이념, 이해관계, 역량은 다르지만 모두 국내에서 독재적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들은 모두 강압이나 무력을 통해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들 세 나라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렇게 밝혔죠.
예.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해외 침략, 국내 억압에 맞서서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국 선거 개입에도 강력히 대응했고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냉철한 시각을 유지했다면서 이란과 북한을 억지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미군의 군사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전제 조건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한 소식도 우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군요.
네. VOA가 3일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시바 신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임을 축하했고요. 양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정부에서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약속한 걸까요?
네, 안보, 경제, 기술, 외교 전반에 걸쳐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이시바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정상은 미국과 일본 국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서 깊이 뿌리내린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국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일본 총리실도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네, 총리실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나라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2일 오전 8시부터 약 15분 동안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지금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의 중심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과 관련된 문제, 또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사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일본 총리실이 설명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대면 정상회담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우리 VOA 독자들이 많이 접한 뉴스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VOA가 4일 보도했는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한 안보 체제를 아시아에 도입하자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서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미국 의원들의 반응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 우선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실 대변인입니다. 3일 VOA의 논평 요청에 답을 했는데요. 맥콜 위원장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특히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지지한다고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또 영내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맥콜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은 또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 대변인도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 일본, 한국 간 역사적인 협력과 오커스의 진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입니다. 나토 모델이 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영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 대륙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면서 아시아 지역에는 맞춤형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가 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까?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에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 공유 그리고 핵무기 반입,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괌에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서 일본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고요. 타국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과열되는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언사와 각기 다른 이란 접근 방식을 주제로 다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정치 수사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의 위협 행위를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란과 그 대리인들의 위협에 맞서는 두 대선 후보의 상이한 접근 방식을 살펴봅니다.
미 대선에서 과열되고 있는 정치적 언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던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첫 야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언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암살 시도 추정 사건에 깊이 우려하며 정치적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하원은 비밀경호국 예산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비밀경호국은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암살 시도 사건 당시 경호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날아온 총알에 귀를 다쳤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현재 이런 암살 시도와 정치적 폭력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초당적인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There's something has happened to us. Our culture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is. Rhetoric is rhetoric. Both sides.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입니다. 양측 모두 간혹 무슨 말을 하고 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제이슨 크로우 연방 하원 의원도 같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having tough debates during a political season, which is what we should do.
대선 시즌에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것과 정치적 폭력을 비난하고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미국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손으로 행동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곳은 없다고 말하는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IT 이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애완동물을 납치해 잡아먹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와 스프링필드시 시장은 그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스프링필드시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과 신변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면서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T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Since we are Haitian, when news like that is published in the media, it scares us.
IT인이다 보니까 언론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단지 더 나은 삶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The guy turned and said, "You Haitians."
한 남자가 돌아서서 제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과열된 수사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페인과 해리스 캠페인 모두 유세 현장에서 서로를 향해 계속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입니다.
If Kamala Harris is re-elected, she will kill the American dream forever.
카멀라 해리스가 재선되면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을 영원히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후보는 공화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We got folks running as Republicans for governor that are proud to refer themselves as Nazis.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 선거에 나선 사람 중에 자신을 나치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기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지 맙시다.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선 캠페인의 정치적 수사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각기 다른 이란 접근 방식.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이란에 관해 잠깐 언급하면서 한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방어였습니다.
And know this. I will never hesitate to take whatever action.
이걸 알아두세요. 나는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우리 군과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처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적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란의 전례 없는 공습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란의 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영내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일부 미국인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합니다.
I think that she knows Americans are tired of war and certainly
해리스 후보는 미국인들이 전쟁에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다른 전쟁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요. 누가 방어에 반대하겠습니까? 반면 미국인들은 공격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의 역사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지난달 이란 대리인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가자지구에서 미국 인질을 처형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빅토리아 코츠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There has been zero retali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ey've retained that defensive posture. My worry is that Iran is
미국의 보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자신들은 계속 도발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은 대응만 할 뿐 주도권을 잡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old China and other countries if you buy from Iran, we will not let you do any business in this.
나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만일 이란에서 물건을 사면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어떤 사업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는 모든 제품에 10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힘을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의 위협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며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란에 대해 2년간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한 가지 유사한 점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 관리들은 그동안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시사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미국은 1976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정치 관계자는 포드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미국 유권자들은 더는 포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중 한 명은 지미 카터 전 조지아 주지사였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미 카터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미가 누구지 하고 물을 때 카터 후보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살려서 지미 카터 이름을 더 많이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카터 후보는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미 카터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미 카터 후보를 좋아했습니다. 카터 후보는 조지아 주지사가 되기 전 원자력 기술자이면서 땅콩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이었습니다. 카터 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워싱턴의 기존 정치 권력 체제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카터 후보는 종교적 신념 또한 강했습니다. 이런 점이 많은 미국인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역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역 예비선거에서 많은 유권자가 지미 카터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카터 후보는 지미 카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카터 후보는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첫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카터 후보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 차츰 지명도를 높이면서 만만치 않은 경선 후보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지미 카터 후보는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서 또 다른 남부 출신 정치인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의 승리는 카터 후보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민주당 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지미 카터 후보가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서 같은 남부 출신인 조지 윌리스 엘라베마 주지사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카터 후보는 미국의 신남부로 불리는 사상을 대표했습니다. 카터 후보는 옛 남부 사상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터 후보가 반대하는 옛 남부 사상은 인종 분리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라베마 주지사인 조지 윌리스 후보는 흑인과 백인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스 후보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대부분 인종 분리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1963년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찍힌 윌리스 주지사의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윌리스 주지사가 흑인 학생 두 명이 엘라베마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예비선거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51%의 득표율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경쟁자인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49%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획득한 51%의 득표율은 재임 중인 대통령으로서는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포드 대통령이 레이건 후보보다 두 배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제럴드 포드 후보와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선거운동은 레이건 후보가 포드 후보보다 더 보수적 성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파나마 운하 문제를 예로 들면 레이건 후보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후보는 선거 연설에서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파나마 운하 건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유지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후보는 연설에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포드 후보의 연설은 분명 레이건 후보를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포드 후보와 레이건 후보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대의원 중 많은 수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정되지 않은 표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열은 의회 의원을 뽑는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는 공화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지미 카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자 카터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은 카터만 아니면 누구든지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카터 후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여성 항공기 조종의 선구자 제키 코크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 항공기 조종의 선구자,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2차 대전 중 여성 조종사 부대 와스프의 창설자 등으로 명성을 날린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키 코크란의 본명은 제클린 코크란입니다. 제키는 자신이 1910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재키는 다른 부부가 입양하고 양부모가 됐습니다. 양부모 가정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재키는 학교에 간 것이 단 2년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8살인 그녀가 받은 돈은 시간당 단 6센트였습니다.
그 후 재키는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재키는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다음 남부 여러 곳의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재키는 이어 뉴욕시로 옮겨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니던 재키는 플로이드 오들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재키에게 비행기 조종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재키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키는 자신이 개발한 미용 제품을 파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난, 즉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재키에게 미용 제품을 팔아 기업인으로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재키는 자신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서 팔 수 있어야 했습니다. 플로이드는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키는 플로이드의 말에 그것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재키 코크라는 당시 친구들에게 비행기 조종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나 하냐고 경고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수를 배우기 위해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루즈벨트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주 반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재키는 조종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재키는 그것을 받자마자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는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3년 후 재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까지 비행하는 벤딕스 트로피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는 남녀 조종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처음 출전한 코클라는 비행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코클라는 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대회에 출전한 유명한 다른 여조종사 아멜라 어하트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1936년 재키는 플로이드와 결혼했습니다. 재키는 자신의 사업체인 재클린 코클란 화장품 회사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재클린이 비행을 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937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일주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에어하트는 비행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하트가 실종된 것으로 발표된 지 한 달 후 코크라는 다시 벤딕스 트로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성 조종사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코크라는 내노라 하는 여러 남성 조종사들을 앞지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알렉산더 세버스키가 설계한 신형 군용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세버스키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버스키는 자신이 개발한 신형 장거리 비행기를 미 육군 항공대에 팔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를 여성이 조종해 대회에 참석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대회에 코크란에게 조종을 제의했고 코크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버스키는 추가의 연료 컨테이너를 날개에 달았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설계의 비행기를 몬 최초의 조종사가 코크란이 된 것입니다. 대회에 앞서 21명의 조종사들이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종사는 코크란과 다른 남성 조종사 9명이었습니다.
대회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밤중에 열렸습니다. 조종 경기를 보러 모여든 사람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크란이 조종하는 세버스키의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은빛 날개와 동체는 비행장 주위의 불빛에 눈부시게 반사됐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어둠 속으로 솟구쳤습니다.
또 다른 구경꾼들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도착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걸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코크란이 조종하는 은빛 비행기였습니다. 코크란은 3,270km를 8시간 10분에 걸쳐 날았습니다. 코크란은 한 번도 중간 기착 없이 전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코크란은 남은 연료가 불과 몇 분 분량뿐이었다는 걸 도착 후에 알았습니다.
그해 코크란은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코크란은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조종사상인 하몬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코크란은 이 상을 13차례나 더 받았습니다. 다음엔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성도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조종사들에게는 군 수송기 비행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 조종사들이 더 많이 전투기 조종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1940년 코크란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 육군 항공대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코크란은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크란은 전쟁 중 훈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성들 가운데서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코크란에게는 런던으로 가서 새로 설치된 영국 항공 수송대 여성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러 해 런던에서 활동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미국은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아몬드 장군은 영국을 방문한 길에 코크란을 만나 미국으로 돌아와 여조종사 양성 계획을 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조직이 여성 공군 서비스 파일럿, Women Air Force Service Pilot, 약칭 WASP였습니다. 이 그룹은 2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여성들은 77종의 각종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총 100만 킬로미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정식 군 조직이 아니었기에 여성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코크란에게 와스프를 조직한 공로로 디스팅귀시드 서비스 메달, 즉 수훈 근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후 코크란은 아놀드 장군과 함께 일했습니다. 코크란은 미 공군 예비군 창설을 위한 법안을 기초했습니다. 공군 예비군의 첫 멤버도 코크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코크란은 정식 군인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1940년대 말 코크란은 비행 대회에 다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44년 코크란은 제트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1954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그녀에게 새로운 전투기 시험 비행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여성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라키드 마틴사의 테스트 파일럿이 됐습니다. 이때 코크란은 시속 2,286km를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음속의 두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여성 파일럿으로는 최고의 비행 속도였습니다.
제키 코크란은 1964년 자신의 미용 제품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 뒤 나이 70이 된 1980년 코크란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까지도 코크란은 남녀를 막론하고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높은 고도의 비행, 가장 긴 거리를 비행한 조종사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키 코크란은 하늘을 집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코크란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기의 아래 부분만을 알고 있다. 위로 오르고 또 오르면 하늘은 어두워진다. 아주 높이 올라가면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 나는 바람 그리고 별과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시간에는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